세계 뉴스입니다. 일본 정부가 적 미사일 기지 등을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보유를 명시한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결정했습니다. 일본은 오늘 열린 임시 각의에서 새로운 국가 안보 전략과 국방 전략 그리고 방위 이력 정비 계획을 채택했습니다. 특히 새로운 국가 안보 전략에는 적의 공격에 대응한 일본의 반격 능력 확보가 강조됐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수백 킬로미터 수준인 지상발사형 대함미사일의 사거리를 연장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2027년까지 370억 달러를 지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서에는 사거리가 1000km 이상으로 알려진 미국제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구매 계획도 명시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포괄적 5개년 계획과 국가안보전략의 개편과 관련해 예비 부품과 무기들을 비축하고 군수체계를 강화하며 사이버전 역량을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국의 최근 움직임을 전략적 도전으로 표현하면서 일본이 지금까지 직면한 것 중 가장 큰 도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향후 5년간 국방비를 국내 총생산의 약 2%로 2배 늘리고 국방부 지출을 공공지출 전체의 10% 수준까지 늘린다는 방침입니다. 이는 현재 예산을 기준으로 일본을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계 3위의 군비 지출국으로 만들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은 분석했습니다. 미국은 16일 일본 정부가 발표한 새로운 국가 안보 전략에 대해 역사적 조치라며 환영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일본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을 강화하고 방어하기 위해 대담하고 역사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일본의 새 국가안보 전략은 역내 평화와 안정을 지지하는 광범위하고 강력한 파트너와 동맹국들에 대한 기시다 총리와 일본 국민의 비전을 제시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중국 정부는 일본이 자국을 가장 큰 전략적 도전으로 거론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이 사실을 무시하고 중일 관계와 양국 간 공통 이해에 대한 약속에서 벗어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왕 대변인은 또 일본이 근거 없이 중국을 불신하고 있다면서 자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한 핑계를 찾기 위해 중국의 위협을 과장하는 것은 실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새해 새로운 대규모 공세를 준비 중이라고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이 밝혔습니다. 올렉시 레즈니코우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은 어제자 영국 가디언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러시아가 최근 동원한 30만 명 규모의 예비군 가운데 절반은 후방에서 향후 공세에 대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레즈니코우 장관은 대략 15만으로 추산되는 예비군 병력이 훈련 과정을 시작했다면서 이들은 준비에 최소 3개월이 걸리며 이는 지난해와 같이 2월경 다음 공세를 시작하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러시아가 이날 우크라이나 전역에 수십 발의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비탈리 킴 미콜라이우 주지사는 러시아 미사일 60발이 우크라이나의 목표물을 향해 날아가는 것을 포착했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관리들은 러시아의 이번 공격으로 남부 미콜라이우와 동부 하르키우, 중부의 소도시 폴타바 등의 전기 공급이 중단됐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국방 예산을 담은 2023 회계연도 국방수권 법안이 어제 미 상원에서 통과됐습니다. 상원은 이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제안보다 450억 달러 많은 8,580억 달러 규모의 국방수권 법안을 83대 11의 초당적 지지로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에는 극초음속 무기 개발과 F-35 스텔스 전투기 등 무기와 장비 구매에 대한 자금 지원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싸우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최소 8억 달러의 추가 안보 지원과 중국과의 군사적 긴장이 계속되고 있는 타이완의 군비를 보강하기 위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안보 지원 등을 담고 있습니다. 또 주한미군을 현재 28,500명 규모로 유지하고 상호 방위 조약에 따라 미국의 모든 방어 역량을 이용해 한국의 확장 억제를 제공한다는 약속을 확인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지난 8일 미 하원에 이어 일주일 만에 상원을 통과한 국방수권법은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서명하면 발효됩니다. 미국 정부 고위관리가 겨울철을 맞아 가능한 빨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과 독감 예방주사를 맞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아시시자 백악관 코로나19 대응조정관은 어제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만일 누군가 백신을 내일 맞는다면 그들은 성탄절까지 어느 정도 보호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가능한 빨리 백신을 접종해 가능한 많은 시간 동안 보호를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6일 금요일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김영권입니다. 먼저 이 시간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보이는 고출력 고체 엔진 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핵미사일 기습공격 고도화를 과시하며 미국을 압박하려는 의도란 관측이 나옵니다. 유엔 총회가 북한 정권의 심각한 인권 탄압을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18년 연속 채택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적공격에 대한 반격능력 확보를 결정한 가운데 미국 국방부가 이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토요일이 내일 북한은 가끔 구름 많겠고 한북 동해안과 황해도 서해안 지역은 눈이 예상됩니다. 이 매서운 한파는 적어도 주말까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최저기온은 영하 27도에서 영하 5도까지 떨어지겠고 낮 최고기온은 영하 19도에서 1도 되겠습니다. 주말엔 기온이 좀 더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에서 3m, 서해 앞바다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내일 평양은 오전에 구름 많겠지만 오후에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13도까지 떨어지겠고 낮 최고 영하 5도에 머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관 아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용으로 보이는 고출력 고체 엔진 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핵미사일 기습공격 능력의 고도화를 과시하며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의도란 관측입니다. 서울에서 김한영 기자입니다.
북한 대외관용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국방과학원의 중요 연구소가 지난 15일 오전 서해 위성발사장에서 140톤 포스 추진력의 대출력 고체연료 발동기의 첫 지상 분출 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 위성발사장에서 140톤 포스 추력의 대출력 고체연료 로켓 엔진 지상 분출 시험에 처음으로 성공했다는 겁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 시험에 대해 노동당 8차 대회가 제시한 국방력 강화의 핵심 목표들을 완수하려는 노력이 성과들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략적 의의를 갖는 중대 시험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현지에서 이 시험을 지도했다고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8차 당대회가 제시한 국방과학발전과 무기체계 개발 5개년 계획의 전략무기 부문 최우선 5대 과업 가운데 하나를 해결했다고 높이 평가하고 최단기간 내 또 다른 신형 전략무기의 출현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이번 시험은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북한이 공개한 140톤 포스 추력은 미국의 대표적 ICBM인 미니트맨3의 1단 엔진 추력 80톤 퍼 포스보다 훨씬 큰 겁니다. 또 북한의 신형 ICBM인 화성 17형의 1단 엔진은 80톤 포스에 옛 소련 RD-250 쌍둥이 액체 연료 엔진 2개를 결합해 160톤 포스가량의 추력을 내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에 버금가는 추력인 셈입니다. 이들 매체들은 엔진에서 화염이 분출하는 등의 관련 사진들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사진을 보면 새 엔진의 직경은 2m가량, 길이는 6m 안팎으로 추정됩니다. 김동엽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공개된 사진을 근거로 엔진 지름이 ICBM용으로 쓰기엔 작다고 평가하면서도 기술 진전으로 ICBM용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점점 이것이 직경이 커지면 커질수록 지금 북한이 하는 화성 15형이나 17형 같은 경우에는 1단이 액체지 않습니까? SLBM뿐만 아니라 지상발사까지, ICBM까지 고체로 전환되게 될 가능성들이 보이는 거죠.
이번에 시험에 쓰인 엔진으로 길이 24m에 동체 무게 100톤에 화성 17형보다 운영성이 좋은 ICBM을 제작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장영근 한국항공대 교수는 이 엔진을 1단으로 하고 2단에 기존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 등 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의 엔진을 붙이면 사거리 1만 킬로미터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KN-23과 북한판 에이테킴스 KN-24 그리고 초대형 방사포 KN-25 등 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에 고체연료 엔진을 적용하면서 신뢰성을 검증해왔지만 중장거리 미사일은 액체연료에만 의존해왔습니다. 고체연료는 연료 공급 차단이 가능한 액체에 비해 추력 조절이 어려워 고난도 기술로 평가받습니다. 하지만 고체연료를 추진제로 쓰는 탄도미사일은 액체연료 방식에 비해 발사 준비 시간이 짧고 미사일의 연료를 주입한 채 보관할 수 있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즉 텔 차량에 실은 채 감시망을 피해 이동하다 기습 발사할 수 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 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고체 엔진이다 보니까 이동식 발사대의 발사관에 탑재해 놓고 장시간 작전 대기를 함으로써 언제든지 기습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이제 고체 엔진 개발의 의도라고 보여지는 거죠.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풀업과 회피 기동 능력을 갖춘 고체 연료 엔진의 북한 SRBM들은 미국과 한국의 미사일 방어막으로 막기 어렵다며 중장거리 탄도미사일까지 고체 연료 엔진이 적용될 경우 미한의 사전 탐지와 선제 타격 시스템이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이번에 시험한 엔진에 추진력 벡터 조종 기술을 도입했고 믿음성과 안정성이 확증됐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기술은 화염 분사구, 즉 노즐의 방향을 바꿔 자세를 제어하는 기능을 통합한 짐벌형 주 엔진에서 쓰는 방식입니다. 북한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에도 벡터 조종 기술이 적용됐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 추력과 방향을 자유자재로 조종할 수 있는 성능을 갖췄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박원공 교수는 북한이 진전되고 있는 자신들의 미 본토 타격 능력을 공개하면서 미국을 압박하는 전략이라며 김정은 위원장의 참관도 이런 위협을 증폭시키려는 의도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정은이 직접 나와서 상징성을 부여한 것은 당연히 이건 미국에 대해서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거죠. 자신들이 원하는 적대시 정책 선철을 하지 않으면 결국은 미 본토까지 우리가 확실히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우리는 한 발 한 발 성공해서 그걸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계속 보여주는 거죠.
김 위원장이 최단기간 내 또 다른 신형 전략무기 출현을 기대한다고 언급한 대목과 관련해 이번 시험을 토대로 한 북한의 향후 행보에 대해 여러 전망들이 나옵니다. 한국정부산하 국책연구기관인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이춘근 박사는 엔진 지름의 크기와 북한이 쓰고 있는 탈수산화 부타디엔, 즉 HTPB 연료 추진제의 성능 한계를 고려할 때 고체연료 엔진을 탑재한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 시험 발사가 우선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험용 엔진 연소 사진을 보건대 직경이 한 2m 정도가 되는데 북한이 지금 가지고 있는 HTPB 추진제로는 이 정도 직경에서는 ILBM 정도가 적당할 것 같아요. ICBM은 아직까지 좀 거리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북한이 신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에 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북한은 지난해 군 열병식에서 신형 SLBM인 북극성 오시옷형을 공개했지만 아직 발사한 적은 없습니다. 김동엽 교수는 북한이 이번에 시험한 엔진 지름이 북극성 오시옷 지름과 비슷하다며 SLBM에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IAEA가 더 큰 역할을 맡을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방한 중인 그로시 사무총장은 오늘 한국 외교부 기자단과 합동 인터뷰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 창구를 열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로시 총장은 북한 정권의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북한의 핵물질 농축, 분리와 관련해 매우 집중적인 노력을 하는 게 드러난다며 영변 핵시설 관련 활동이 이어지고 있고 영변 원자로는 3, 4년 주기로 가동되는데 2023년이나 24년에 가동이 완료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그 이후에 방사화학실험실이 작동을 시작할 준비를 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방사화학실험실은 핵무기 생산에 필요한 플루토늄을 추출하기 위한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공장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엔 총회가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을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을 18년 연속 채택했습니다. 북한은 러시아, 이란과 연대하며 저항했지만 유엔 총회는 표결 없이 합의로 다시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총회는 15일 회의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다룬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날 회의를 이끈 자메이카의 브라이언 크리스토퍼 맨리 월레스 부의장은 북한 인권 결의안이 표결 없이 통과됐다고 선포했습니다.
The committee adopted draft resolution 1 without a vote. May I take it that the assembly wishes to do likewise? It is so decided.
월레스 부의장은 결의안 채택에 앞서 각국의 표결 의사를 물었지만 어떤 나라도 표결을 신청하지 않으면서 합의 방식의 통과를 선언했습니다. 이로써 북한 인권 결의안은 2005년 이후 18년 연속 유엔 총회 본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표결 없이 합의 방식으로 채택된 건 2016년 이후 올해가 7년째입니다. 앞서 유엔 총회 제3위원회는 지난달 16일 유럽연합, EU가 제출한 북한 인권 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이번 북한 인권 결의안은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를 가장 강력한 어조로 규탄하며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 주민들이 겪는 다양한 기본적 인권 침해를 거듭 지적하면서 열악한 인도적 상황과 북한 정부가 연루된 강제 실종 문제에 대해 강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여파로 북한의 인도적 상황이 더 악화하고 인권 상황에 부정적인 파급을 미친다는 데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정부의 규제 문제를 추가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미국 등 63개국이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습니다. 특히 한국도 4년 만에 공동 제안국에 이름을 올리며 북한 인권 상황 규탄 대열에 동참했습니다. 이날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발언권을 요청해 미국과 서방 국가가 인권 문제를 내정 간섭과 다른 나라의 체제 전복을 위한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고 있으며 그런 속셈을 실현하기 위한 무대로 유엔을 악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oday, the United States and Western countries are abusing human rights issues as a political tool for
이어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것이 우리의 확고한 입장이라며 우리 인민이 소중히 여기는 사회주의 체제를 비방하려는 어떤 세력의 사소한 시도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자국의 인권 상황이 결의안으로 상정된 이란도 북한 인권 결의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으며 크림반도와 우크라이나 세바스토폴 점령 문제를 지적당한 러시아도 북한을 두둔했습니다. 북한 역시 이들 나라를 겨냥한 결의안에 반대 의사를 피력했지만 결의안 채택을 막진 못했습니다. 뷰이 뉴스 함지아입니다.
일본 정부가 적공격에 대한 반격 능력 확보를 결정한 가운데 미국 국방부가 이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동맹국의 자위권을 강화하며 영내 안보에도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란 평가입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미 국방부가 일본 정부의 반격 능력 확보 결정과 관련해 자위권 강화 노력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가 장거리 미사일 등 적공격에 반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는 내용을 국가안전보장 전략에 반영한 데 대한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We have been very clear that we broadly support the efforts of our allies and our partners to bolster their self-defense.
미국은 일본의 노력을 포함해 우리의 동맹과 파트너가 자위권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광범위하게 지지한다는 점을 매우 분명히 해왔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이 같은 국가안보 전략이 미국의 중국 억제 노력과 보조를 맞추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일본과 같이 대단히 중요한 동맹국과 우리가 공유하는 동맹과 파트너십이 핵심적인 미국의 전략적 강점이라고 답했습니다.
One of our core strategic advantages as a nation but also as international community is the alliances and partnerships that we share.
그러면서 영내 다른 모든 동맹, 파트너와 마찬가지로 그들의 방어 역량에 투자하는 것은 우리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보존하고 공격을 억제하며 영내 안보와 안전을 유지하는 데 전념하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발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적의 미사일 기지 등을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을 보유하고 5년 뒤 방위비를 일본 국내 총생산 GDP의 2% 이상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국가안전보장 전략을 16일 각의에서 의결할 예정입니다. 라이더 대변인은 또 미국과 영국, 호주가 참여하는 3자 안보 파트너십 오커스와 일본의 협력을 지지하느냐는 질문에는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As Secretary Austin discussed at the ASEAN last week, there are increasingly more opportunities for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지난주 열린 미국과 호주의 외교 국방장관 2+2 회담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미국과 일본, 호주 간 3자 관여와 국방협력의 기회가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오커스와 관련해 우리의 초기 초점은 미국과 호주, 영국 간 3자 협력 프로그램을 마무리하는 것이지만 그 작업이 진전되면 분명히 일본을 비롯한 동맹과 긴밀한 파트너들과 호혜적으로 협력할 기회를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라이더 대변인은 2023 국방수권법 NDAA에 따른 주한미군 규모에 변화가 있는지 질문을 받고 우리는 현재 28,500명의 주한미군을 계속 주둔시킬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And so again, I don't want to get ahead of that. As you know, it's still pending legislation. To my knowledge, we will continue to keep our force present.
다만 현재 국방수권법이 아직 의회에서 계류 중인 만큼 법안에 대해 앞서 나가고 싶지 않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국뿐만 아니라 더 넓은 지역에 안보를 제공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한국의 파트너들과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라이더 대변인은 또 우주군 창설에 따른 주한미군 병력의 변화가 있느냐는 추가 질문에는 구체적 사항은 주한미군 측에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작은 숫자일 것이라며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어제 일본 도쿄에서 고베 야스히로 일본 외무성 북미국장과 만났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보도자료를 내고 양측이 역내 현안을 논의했으며 미일 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실현을 위해 긴밀히 협력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연쇄 탄도미사일 발사에 나서고 있는 북한의 동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은 전했습니다. 동아시아 순방에 나선 클린턴 브링크 차관보는 지난 11일과 12일 쉐펑 중국 외교부 부부장과 만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방중 준비를 논의했습니다. 또 한반도의 지역 안보에 대한 북한 정권의 위협을 포함한 주요 역내 현안과 국제 문제에 대해서도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어 한국을 방문해 지난 13일 최영삼 한국 외교부 차관보와 만나 내년 동맹 70주년을 맞는 미안 관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람 이메뉴엘 주일 미국 대사의 최근 한국 방문을 확인하면서 미한일 삼각공조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메뉴엘 대사는 한국에서 비무장지대를 찾고 남북 간의 극명한 차이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람 이메뉴엘 주일 미국 대사가 한국을 방문해 관리들을 면담했다고 국무부가 확인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사전에 이메뉴엘 대사의 방한을 공지하지 않았고 한국 언론은 대사가 비공식으로 한국을 찾았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15일 V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 대사를 만나고 한국 관리들과 견해를 교환하기 위해 람 이메뉴엘 주일 미국 대사가 한국을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 한국, 일본 간 강력하고 효과적인 3국 관계는 우리의 공동 안보와 공동 이익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미국의 동맹과 동반자 관계는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번영하는 인도태평양을 촉진하기 위한 우리의 가장 큰 자산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메뉴엘 대사는 11일 트위터에 비무장지대 DMZ를 방문한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DMZ는 남북한의 한민족을 분리하고 있다며 전쟁의 대가, 자유의 대가, 그리고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를 진지하게 상기시킨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남쪽에는 기회가, 북쪽에는 억압이 있다. 미국은 동맹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메뉴엘 대사는 12일 박진 한국 외교부 장관과도 회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언론은 이날 회담에서 특정 현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지는 않았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유럽연합이 대북 추가 독자 제재를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규탄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고 평가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어제 B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유럽연합도 밝혔듯이 이번 제재 대상 지정은 북한 당국이 불법 탄도미사일 발사를 현저하게 늘리고 국제 비확산 체제를 지속적으로 훼손하는 데 대한 유럽연합의 규탄 입장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13일 전화 브리핑에서 B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유럽 동맹들이 북한의 책임을 묻는 구체적인 추가 조치를 취한 데 박수를 보낸다며 우리는 북한의 책임을 물리기 위해 전 세계 동맹 파트너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은 지난 12일 북한에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 등에 대응해 북한 국적자 8명과 기관 4곳을 독자 제재 명단에 추가했습니다. 유럽연합의 대북 독자 제재는 지난 4월 이후 8개월 만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엔 회원국들의 위성 요격 미사일 시험 금지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미국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상정됐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을 겨냥했지만 전반적으로는 우주의 평화적 이용 원칙을 상기하며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을 위성 발사로 포장해온 북한에도 적용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상원과 하원에 동반 상정된 결의안에는 평화롭고 안전한 우주공간 이용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유엔 회원국들이 수직 발사식 위성 요격 미사일 실험을 실시하지 않도록 하는 유엔 총회 결의안을 지지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지난 9월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에 미국 주도로 상정된 ASAT 실험 금지 결의안에 찬성한다는 겁니다. 상원에서 민주당의 다이앤 파인스탄 의원이, 하원에서 민주당의 테드리오 의원이 결의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습니다. 결의안에는 미국에 이어 한국 등 일부 나라들이 ASAT 실험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는 점이 강조됐습니다. 미국은 올해 4월 수직 발사 시 ASAT의 파괴적인 시험을 자체 중단하기로 했고, 이어 5월 캐나다, 7월 뉴질랜드, 9월 독일과 일본, 10월 한국과 영국, 스위스, 호주, 그리고 12월에는 프랑스 등 8개국이 이런 실험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는 겁니다. 결의안은 수직 발사 시 ASAT의 파괴적인 시험은 위성이 필요로 하는 궤도 공간에 접근하는 것을 막고, 그런 시험 이후 수십 년 동안 다른 위성과 우주선을 의도치 않게 파괴할 수 있는 크고 흩어진 잔해 더미를 형성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시험 외에도 방어 역량을 실험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국제사회는 이전부터 우주공간에서 핵무기의 대기권 실험 등 파괴적인 활동을 금지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그동안 평화적 우주 이용을 명분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기술을 진전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복잡한 안보 환경 변화 속에 한국이 더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하면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할 순 없을 것이란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국의 부상, 북한 정권의 도발 등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이 미국과 연대해야 한다는 진단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한국석좌는 15일 워싱턴 민간연구소인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이 한국의 안보 문제를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그동안 한국 정부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을 피하려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Both conservative and progressive governments that don't want to make difficult choices and that prefer to sort of try to
보수이든 진보이든 모든 한국 정부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려운 선택을 하지 않고 최대한 오랫동안 중간을 유지하며 치러야 할 대가를 최소화하려 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한국이 처한 안보 환경을 고려할 때 선택을 피하는 것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고 빅터 차 석자는 말했습니다. 중국의 수사와 행동이 더욱 공세적으로 변했고 러시아는 핵 선제 사용 위협을 언급하면서 북한의 나쁜 예가 되고 있으며 북한은 저지할 수 없는 기세로 미사일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국제 질서에 대한 위협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Korea like some other countries in Asia are seeking trying to find the hedge to get through this difficult period initially.
차석자는 한국도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이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든 지나가기 위해 피할 길을 찾으려 했지만 현 상황은 일시적인 것이 아닌 새로운 현실이며 피하는 것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천천히 조용한 선택을 하고 있고 일부 선택은 미국의 재촉에 따른 것이지만 결국 선택을 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이정민 선임연구원도 한국이 지금까지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왔다면서 하지만 세상은 더는 한국이 선택을 피하도록 기다리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But the world is not waiting for Korea to hedge anymore. That's the problem. Now, we could hedge before the pandemic, before Ukraine, before China became so powerful.
팬데믹,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중국의 부상 등으로 인해 선택을 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이정민 연구원은 미국의 역내 반도체 협력체인 칩4 가입, 정보 공유,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와 협력 확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등을 거론하며 한국이 분명하게 줄을 서야 하는 사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의 김진아 교수는 한국이 과거와 달리 비용이 따르는 선택을 할 준비가 된 것 같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인도태평양 전략과 국제협력관계와 관련해 그동안 한국의 소극적인 자세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어 왔다며 윤석열 정부는 국제적인 역할을 더욱 확대하려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There has been some, you know, regrets about South Korea's passive position on Indo-Pacific strategy and participation in the global.
한국이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와 미국 주도의 국제 질서를 방어하는 데 동참할 경우 그에 대한 비용이 따르겠지만 윤석열 정부는 그럴 준비가 됐다는 설명입니다. 한편 이날 토론에 참석한 도쿠치 히데시 일본 평화안전보장연구소 이사장은 타이완 문제 등과 관련한 일본인들의 안보 인식이 최근 달라졌다고 평가했습니다.
Definitely the Japanese mindset, security mindset has changed. Particularly because of Russia's invasion of Ukraine and
도쿠치 이사장은 이러한 인식 변화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타이완에 미치는 여파와 함께 일본인들이 타이완에 대해 지리적, 정서적으로 친밀감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방위성 방위정책국장과 심의관을 역임한 도쿠치 이사장은 일본이 타이완 방어를 위해 군대를 파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타이완 유사시 일본 자위대와 일본 내 미군기지 보호는 앞으로 일본의 주요 국방 현안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네, 올해 안에 제정이 예상되는 2023 회계연도 국방수권 법안에 미국 이산가족 상봉 법안이 포함된 데 대해서 미국의 상하원 의원들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70년 동안 한국전쟁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산가족, 즉 흩어진 가족들에게 가족과의 재회 기회를 제공하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이종 기자입니다.
하와이주의 메이지 히로노 민주당 상원 의원은 최근 성명을 통해 미국 이산가족 상봉 법안이 의회의 새 국방수권 법안에 포함된 것은 의미 있는 조치라며 환영했습니다. 히로노 의원은 한국 전에 적대 행위가 거의 70년 전에 끝났는데도 하와이와 미국 전역에 많은 한국계 미국인 가족들은 그 결과를 계속 감내하고 있고 여전히 북한에 있는 가족들을 보거나 그들과 연결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가족이 분리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이들 가족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다시 연결될 기회를 가져야 마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올해 국방수권 법안을 통해 이런 의미 있는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어서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의 그레이스 맹 민주당 하원 의원은 관련 성명에서 사랑하는 이들과 계속 떨어져 있는 수천 명의 한국계 미국인들을 생각하면 계속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수십 년 동안 그들은 가족과 재회하길 간절히 희망해왔고 여전히 그렇다며 그들이 사랑하는 이들을 다시 볼 수 있게 이 길고 고통스러운 시련을 끝내도록 돕는 것이 나의 최우선 과제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중요한 법안을 지지해준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곧 법안이 통과되길 고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이산가족 상봉 법안은 지난해 초 초당적으로 발의됐습니다. 상원에선 히로노 의원이, 하원에서는 맹 의원과 공화당의 영킴 하원 의원이 중추적 역할을 했습니다. 앞서 김 의원도 지난 8일 성명에서 이 법안이 국방수권 법안에 포함될 것과 관련해 한국전의 여파 속에 한국에서 자란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나는 북한에 있는 가족들과 계속 떨어져 있는 한국계 미국인들을 이해하고 크게 공감한다며 바로 이런 이유로 나는 의회에서 활동하기 전부터 이산가족 상봉을 촉구해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어 상봉을 실현하기 위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우리가 마침내 일을 해낼 수 있어서 매우 기쁘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안은 지난해 7월 하원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상원에선 처리에 전혀 진전이 없어 1년 넘게 계류 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7일 상원과 하원이 합의한 국방수권 법안에 최종 포함되면서 연내 발효가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법안은 미국 국무장관 혹은 장관이 지명한 사람이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 미국 이산가족 상봉 방안에 대해 정기적으로 협의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또 국무부가 북한에 가족을 둔 미국인 단체 대표들과 미국 이산가족 상봉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 정기적으로 협의하고 화상 상봉을 독려하기 위한 방안에 관한 의회 보고를 요구하는 조항을 담았습니다. 미국 이산가족 상봉 법안 등이 포함된 새 국방수권 법안은 8일 하원 본회의를 통과했고 이어 상원 의결을 거친 뒤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연내 발효될 전망입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 정부가 최근 열린 미한 사이버 정책 협의회와 관련해 북한의 사이버 위협과 전반적인 사이버 보안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고 밝혔습니다. 사이버 범죄를 통해 무기 개발 비용을 충당하는 북한 정권의 악습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도 확인했습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국무부는 15일 미국과 한국 당국자들이 최근 워싱턴 DC에서 제6차 미한 사이버 정책 협의회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너테니얼 픽 미 국무부 사이버 공간 디지털 정책 담당 특임 대사와 조현우 한국 외교부 국제안보대사가 수석 대표로 참여한 가운데 12일 열린 회의에서는 특히 북한의 사이버 위협과 대응 방안이 비중 있게 논의됐습니다. 국무부는 특히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며 북한 정권의 불법적인 대량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려는 북한의 노력 등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이에 더해 북한이 사이버 공격을 통해 핵과 미사일 관련 정보와 기술을 탈취하는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협력을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이번 회의에서 양측이 국제 사이버 공간의 안정을 도모하고 사이버 보안에 관한 양국 간 협력을 심화하겠다는 약속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위협 외에도 주요 기반시설의 보호와 보건력을 논의하고 각각의 사이버 정책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며 두 나라 사이버 협력과 지역과 국제 포럼의 움직임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국무부는 밝혔습니다. 또 미국과 한국이 개방적이고 상호 운용 가능하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터넷과 안정적인 사이버 공간을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모색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핵심 기반 시설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위협 탐지 기술 등 사이버 보안 관련 기술 연구와 개발 협력을 확대하고 앞으로 개시될 미한 간 사이버 연합 훈련의 구체적 진행 계획도 계속해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내년 미한 동맹 70주년을 계기로 양국 사이버 협력의 정책 방향과 중점 협력 분야를 담은 포괄적 협력의 틀을 수립하기 위해 지속해서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의회에는 미국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국가사이버국, 국방부, 국토안보부 사이버인프라보안국, 재무부, 연방수사국, 한국에서는 국가안보실, 국방부, 국정원, 대검찰청,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두 나라 사이버 담당자 4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엔이 한국의 강제실종 방지 협약 비준을 중요한 진전이라며 반겼습니다. 북한 당국의 강제실종 관련 비협조적 자세에 대해선 거듭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소식입니다.
유엔 강제실종 실무그룹이 한국의 유엔 강제실종 방지협약 비준에 관해 매우 중요한 진전이라며 환영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기구는 15일 강제실종 방지협약이 지난주 한국 국회에서 통과된 데 대한 뷰의 질의에 대한 답변 성명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 협약은 강제실종을 방지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을 보장하며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한 필수 도구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강제실종 실무그룹은 한국의 협약 비준을 축하하며 이것이 역내 다른 국가들이 따라야 할 좋은 본보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협약 당사국이 된 국가들과 강제실종 실무그룹 및 위원회의 업무는 상호 보완적이라며 협력에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앞서 한국 외교부는 지난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유엔 강제실종 방지협약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발표했었습니다. 외교부는 한국의 협약 가입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보편적 존중을 증진하기 위한 강제실종 근절 노력에 동참하려는 적극적 의지를 밝히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엔 강제실종 방지협약은 유엔의 9대 핵심 인권규약 중 하나로 강제실종 범죄를 방지하고 처벌하며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엔 강제실종 실무그룹은 한국의 협약 비준이 북한 정부가 관여한 강제실종 범죄 해결에 미칠 영향에 관한 회의의 질문엔 즉답하지 않은 채 북한의 비협조 문제를 거듭 지적했습니다. 이 기구는 앞서 뉴욕 유엔 본부에서 진행 중인 제77차 유엔 총회에 제출한 연례 보고서에 국가별 상황을 첨부하면서 북한과 관련해 실무그룹이 인도적 절차에 따라 362건의 미해결 강제 실종 사례를 등록했으며 이 중 57건이 여성이라고 밝혔습니다. 실무그룹은 보고서에서 1980년 이후 지난 5월 13일까지 강제 실종과 관련해 총 112개 나라 5만 9,600건의 질의서를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북한에 보낸 질의서는 지난 1년간 32건이 늘어 총 362건이라고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정부는 질의서에 대해 응답하거나 해명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면서 북한 당국의 국제 의무 준수와 국내에서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들을 돌보는 의무를 이행할 것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부의 지속적인 비협조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사회는 강제실종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을 경우 심각한 반인도적 인권범죄로 보고 강력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앞서 유엔 강제실종 실무그룹 위원을 지낸 전문가들은 VOA에 전시, 전후 납북자, 국군포로, 제1한인 북송사업 피해 사례로부터 최근의 탈북민 강제 북송과 국내 정치범 문제에 이르기까지 북한은 장기간에 걸쳐 매우 다양한 강제실종 범죄에 연루돼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인권단체들도 VOA에 한국의 강제실종 방지협약 비준이 이런 문제 해결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인권기록조사단체인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의 신희석 법률분석관은 이와 관련해 유엔이 북한의 비협조적 자세에 대해 더 강력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국과 일본, 영국, 캐나다 등 4개 나라 5개 단체는 14일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게 소환을 보내 강제실종 피해 대상인 제1한인 북송사업 피해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해결 노력을 요청했습니다. 단체들은 북한 정부가 9만 3,340명의 북한 귀국자 명단과 기록물을 공개하고 이들의 생사와 행방 확인, 투명하고 독립적인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한일 정부와 적십자사, 조청년 등 단체들도 책임의식을 갖고 정부 자료 공개와 진상조사 등 해결 노력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서한엔 한국의 북한인권시민연합과 전환기정의 워킹그룹, 일본의 모두 모이자, 캐나다의 한보이스, 영국의 진검다리가 참여했습니다. 김정은 정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납북 피해자 김동식 목사의 유족들이 낸 소장이 아직도 북한에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무부에 외교적 경로로 소장을 전달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별다른 방안이 도출되진 못했습니다. 함자 기자입니다.
김동식 목사의 유족들이 북한에 제기한 소송이 2년 넘게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유족 측 변호인인 로버트 톨친 변호사가 11일 재판부에 제출해 최근 공개된 현황 보고서에는 우편물을 통한 대북 소장 전달에 실패했고 국무부를 통한 소장 전달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상황 설명이 담겼습니다. 김동식 목사는 2000년 1월 탈북민을 돕다가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들에 의해 납치된 뒤 평양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목사의 부인인 김형화 씨와 딸 다니 버틀러 씨, 아들 김충국 씨는 지난 2020년 9월 북한 정권을 상대로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북한으로의 우편 송달이 막히면서 유족들은 소장 전달이라는 기본 절차 이행에도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이에 따라 톨친 변호사는 지난해 6월 국무부를 통하는 외교적 경로로 북한에 소장을 넘기겠다는 의사를 재판부에 전한 바 있습니다. 톨친 변호사는 이번 현황 보고서에서 올해 11월 16일 국무부에 연락해 외교적 절차 요청이 접수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소장을 피고에게 전달할 수 있을지 논의하느라 외교적 절차가 지연되고 있으며 국무부 소속 변호사 2명이 같은 법원에 계류 중인 다른 소송 2건과 함께 이번 요청을 검토 중이란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외교적 절차가 지연된 정확한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 국무부에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이며 원고는 계속해서 국무부의 외교적 절차에 대한 최종 승인을 기다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톨친 변호사 등이 요구하는 외교적 경로는 국무부가 미국 뉴욕에 위치한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로 직접 소장을 건네거나 북한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스웨덴 정부 등을 통해 소장을 전달하는 방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연방법원은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120일 이내에 피고에게 소장을 전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동식 목사 유족 측은 2020년 최초 소송 제기 이후 북한에 소장이 전달되지 못하는 여러 상황을 재판부에 설명하며 이 기한을 늘려왔습니다. 법원 문서를 북한에 전달하지 못해 추가적인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는 피해자는 김동식 목사 유족 외에도 더 있습니다. 김 목사 유족과 비슷한 시기 북한에 소송을 제기했던 케네스 배시 역시 우편을 통한 소장 송달에 실패한 뒤 국무부에 도움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2012년 11월 억류됐다 2년 만에 풀려난 배 씨와 배 씨 가족 등은 2020년 8월 정신적, 신체적 고통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며 미국 워싱턴 DC에서 북한 정권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 지난 5월 북한 정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일본 적군파 테러 피해자와 상속인 131명의 변호인은 올해 8월 미 재판부에 국무부를 통한 소장 송달을 공식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앞서 일본 적군파 요원이 일으킨 테러 사건으로 사망한 카르멘 크레스포, 마티네즈 등의 상속인, 그리고 부상자와 가족 등은 지난 5월 30일 북한 정권을 상대로 약 40억 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북한은 적군파의 테러 모의를 돕고 일부 테러범들을 훈련하는 등 사건의 배후로 지목돼 당시 소송에 피고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통상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온 미국인들은 국제 우편물 서비스 업체인 DHL을 통해 소장을 북한 외무성에 보내고 이후 빠르면 1년 이내에 미국 법원으로부터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DHL은 지난 2020년 유엔이 아니거나 비외교 목적의 우편물에 대한 북한 내 서비스를 중단했다고 밝혀 북한을 상대로 한 소송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BOA 뉴스 함재아입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군사안보와 재해 대응 부문에서 한국과 폭넓은 공조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과는 가치를 공유하는 밀접한 협력관계라며 한국이 대북 압박과 무기 수출을 노리고 나토 대표부를 설치했다는 북한 정권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가 한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거듭 강조하며 지난달 개설된 한국 대표부 활동에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나토 대변인은 14일 BOA에 한국은 나토의 적극적이고 중요한 파트너라며 2005년부터 나토와 한국은 공동의 가치에 기반을 둔 강력한 협력관계를 발전시켜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설명은 북한이 최근 한국의 나토 대표부 신설을 맹비난한 데 대한 나토의 입장을 설명하면서 나왔습니다. 앞서 북한의 대외선전 매체 통일의 메아리는 12일 한국의 나토 대표부 개설에 대해 나토를 반공화국 압박공조에 끌어들이자는 데 목적이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한국이 나토 대표부 설치를 계기로 무기 수출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나토 대변인은 이에 대해 나토와 한국 간 공조는 주요 안보 현안에서 재난 대응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역에서 이뤄진다며 대결광들의 추태라는 북한의 비난을 일축했습니다. 한국과는 비확산, 사이버 방어, 대테러, 안보 관련 민간 과학 프로젝트, 상호 운용성, 화학, 생물학, 방사능, 핵방어, 재난구호 등에서 정치적 대화와 실질적 협력이 개발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아울러 나토 동맹국들은 지난 2011년 모두 나토 파트너 국가를 초청해 대표부를 설립하도록 하는 데 동의했고 우리는 많은 회원국들이 그렇게 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나토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파트너 국가는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4개 나라로 한국에 앞서 이들 3개 나라는 이미 대표부를 설치하고 주 벨기에 대사가 나토 대표를 겸해왔습니다. 한국은 지난 6월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대표부 신설을 공식화했습니다. 나토는 한국의 대표부 개설 요청을 2개월 만에 승인했고 지난달 22일부터 윤순구 벨기에 주재 한국 대사가 주 나토 대표부 대사를 겸하며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BOA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VOA 뉴스투데이 3부 끝으로 내일의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 북한은 가끔 구름 많겠고 한북 동해안과 황해도 서해안 지역은 눈이 예상됩니다. 이 매서운 한파는 적어도 주말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최저기온은 영하 27도에서 영하 5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9도에서 1도 되겠고 주말엔 기온이 좀 더 떨어지겠습니다. 모레 일요일은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황해도 서해안은 눈이 예상됩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30도에서 영하 10도, 낮 최고 영하 21도에서 영하 1도 되겠습니다. 글피 월요일은 대체로 맑겠지만 오후 남부지역 가끔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내일의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양은 오전에 구름 많겠지만 차차 개서 오후엔 맑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13도까지 떨어지겠고 낮 최고기온은 영하 5도에 머물겠습니다. 남포도 역시 내일 구름 많은 가운데 최저 영하 12도, 최고 영하 5도. 신의주 오전 구름 많고 오후 맑겠습니다. 최저 영하 13도, 최고 영하 8도. 강계는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 흐리겠습니다. 최저 영하 22도, 최고 영하 9도 되겠습니다. 황해도 해주는 오전에 흐리고 한때 눈이 내리겠고 오후엔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 영하 8도, 최고 영하 4도. 개성도 비슷한 날씨 보이겠습니다. 최저 영하 13도, 최고 영하 1도. 사리원은 오전에 맑겠고 오후에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 영하 10도, 최고 영하 3도. 원산은 내일 맑겠습니다. 최저 영하 8도, 최고 영하 1도. 함흥도 맑은 가운데 아침 최저 영하 12도, 낮 최고 영하 1도 되겠습니다. 청진은 오전에 흐리고 한때 눈이 내리겠고 오후엔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 영하 10도, 최고 영하 3도. 선봉은 오전에 흐리고 오후에 구름 많고 최저 영하 12도, 최고 영하 6도. 양강도 해산은 오전에 구름 많은 가운데 오후 들어 차차 구름 많아져 흐리겠습니다. 최저 영하 26도, 최고 영하 13도. 무산 삼지연은 오전에 흐리고 오후에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 영하 27도, 최고 영하 19도 되겠습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 앞바다는 내일 구름 많고 한때 눈이 예상되며 물결은 1에서 3미터로 일겠습니다. 서해 앞바다는 구름 많고 한때 눈이 예상되며 물결은 0.5에서 2미터, 오후에 1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뉴스투데이 3부를 함께하셨습니다. 진행의 김영권이었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방송 끝으로 세계 뉴스를 보내드립니다.
브이오에이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가 16일 최첨단 RS-28 사르마트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실전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에 따르면 세르게이 카라카예프 러시아 전략미사일군 사령관은 이날 이 같은 사실을 밝히면서 현 상황에서 이 미사일 체계의 창설은 러시아의 전략적 안보 강화를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카라카예프 사령관은 사르마트 미사일 체계 개발자들은 기존과 미래의 미사일 방어 체계 역량을 무용지물로 만들 새 미사일의 독특한 특성을 만들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르마트 ICBM 로켓의 짧은 상승 단계가 다탄두 각계 목표 설정 재진입체의 각 탄두가 목표물을 조기에 조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발사 초기 단계에 여러 탄두가 각자의 목표물을 향해 다른 궤적을 날아가기 때문에 이를 포착하고 미사일 방어 역량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카라카예프 사령관은 사르마트 ICBM을 중요한 전략 지역인 시베리아 동부에 우즈후르 미사일 사단에 배치하기로 결정했다며 추가 배치 가능성 역시 내비쳤습니다. 사르마트 ICBM은 핵 탑재가 가능한 액체 추진 미사일로 최대 10톤의 MIRV로 북극과 남극을 포함한 전 세계 어느 곳이든 타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정부 고위 관리가 겨울철을 맞아 가능한 빨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과 독감 예방주사를 맞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아시시 자 백악관 코로나19 대응 조정관은 어제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만일 누군가 내일 백신을 맞는다면 그들은 성탄절까지 어느 정도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조정관은 하지만 크리스마스가 겨울 동안 사람들이 교제하는 마지막 날은 아니라면서 가능한 빨리 백신을 접종해 가능한 많은 시간 동안 보호를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올겨울 얼마나 많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발생할지에 대한 예측을 거부하면서도 지난 몇 주간의 자료는 그 숫자가 증가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올겨울 휴일 가족 모임을 앞두고 몸이 아프면 집에 있으라는 간단한 경험칙을 꼭 따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16일 일본 정부가 발표한 새로운 국가안보 전략에 대해 역사적 조치라며 환영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일본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을 강화하고 방어하기 위해 대담하고 역사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일본의 새 국가안보 전략은 역내 평화와 안정을 지지하는 광범위하고 강력한 파트너와 동맹국들에 대한 기시다 총리와 일본 국민의 비전을 제시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중국 정부는 일본이 자국을 가장 큰 전략적 도전으로 거론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이 사실을 무시하고 중일 관계와 양국 간 공통된 이해에 대한 약속에서 벗어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왕 대변인은 또 일본이 근거 없이 중국을 불신하고 있다면서 군사력 증강에 대한 핑계를 찾기 위해 중국의 위협을 과장하는 것은 실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날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결정하면서 적 미사일 기지 등을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의 보유와 향후 5년간의 국방비를 국내 총 생산의 약 2%로 2배 늘리는 방침 등을 확정했습니다. 러시아가 새해에 새로운 대규모 공세를 준비 중이라고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이 밝혔습니다. 올렉시 레즈니코우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은 어제자 영국 가디언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러시아가 최근 동원한 30만 규모의 예비군 가운데 절반이 후방에서 향후 공세에 대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레즈니코우 장관은 대략 15만으로 추산되는 예비군 병력이 훈련 과정을 시작했다면서 이들은 준비에 최소 3개월이 걸리며 이는 지난해와 같이 2월경 다음 공세를 시작하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러시아가 이날 우크라이나 전역에 수십 발의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비탈리킴 무콜라이우 주지사는 러시아 미사일 60발이 우크라이나의 목표물을 향해 날아가는 것을 포착했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관리들은 러시아의 이번 공격으로 남부 무콜라이우와 동부 하르키우, 중부의 소도시 폴타바 등의 전기 공급이 중단됐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국방 예산을 담은 2023 회계연도 국방수권 법안이 어제 미 상원에서 통과됐습니다. 상원은 이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제안보다 450억 달러 많은 8,580억 달러 규모의 국방수권 법안을 83대 11의 초당적 지지로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에는 극초음속 무기 개발과 F-35 스텔스 전투기 등 무기와 장비 구매에 대한 자금 지원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싸우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최소 8억 달러의 추가 안보 지원과 중국과의 군사적 긴장이 계속되고 있는 타이완의 군비를 보강하기 위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안보 지원 등을 담고 있습니다. 또 주한미군을 현재 28,500명 규모로 유지하고 상호 방위 조약에 따라 미국의 모든 방어 역량을 이용해 한국의 확장 억제를 제공한다는 약속을 확인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465,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800, 9575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